오늘도 스가랴 4장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좀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다시 이제 6절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또 쭉 보겠습니다. 오늘 6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다섯 번째 이 이상에서 우리가 승금, 금으로 만든 등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대 곁에 좌우로 해서 두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금 기름이 그 가지를 통해 흘러서 이 등대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그 등대가 무엇을 지금 상징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결론을 내렸죠. 교회죠. 교회가 참 등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우리 예수님이 참 등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예수님한테 적용되는 모든 것,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만 빼놓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이 되죠.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비추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기름, 금기름, 즉 성령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즉 하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과 사귈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한 것 같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행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무엇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의 빛이구나. 그러면 빛이면 그 빛의 그 속성들이 비추는 거죠. 비추는 거. 환하게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저는 비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다. 근데 무엇을 비추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냥 뭐 아무 빛이나 비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이분께서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자기 자신의 영광을 비추시고 싶으신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지금 여기로 말하면 이제 등불, 이 등대에 불이 켜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면서 이제 불이 켜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켜진 불은 이제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교회에 오신 거죠. 여기 보는 식으로 금기름이 흘러서 그 등대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렇게 탁 켜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새 창조죠. 처음 창조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래갖고 빛이 팍 비치면서 모든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너무 기쁘시죠. 바라보심이 너무 기쁘신데 이새 창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불이 켜져서 이제 새 창조가 됐는데 그새 창조도 하나님 눈에 너무나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 그 자기의 영광이 이제 이새 창조를 통해 빛나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삶을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꾸 우리한테,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예, 자꾸 너무 이 우리 삶을 우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돼가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과 저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이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등대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게 그렇게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스가랴가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에서 보여지는 등대를 통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이 천국 현실입니다.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빛내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영원히 낮이다. 이제 밤은 없다. 처음 창조에 그 낮과 밤이 없어지고 영원한 빛만 영원히 남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그 끝에 부분 기억하시면 이렇게 비추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춘다 이런 것에 항상 같이 붙는 게이 기쁨이에요. 기쁘게 비치는 거예요.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제가 요번 주일 설교가 이제 이 사도 그 구절에 왔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주일날 더 공부하겠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천국, 그 요한계, 천국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거기는 밤이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분께서 항상 비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뜻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이, worth. 하나님의 값어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든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가 말하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저 과학을 공부하면 왜 다른 달 빛이라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달은 빛이 없다면서요. 달은 그, 달 자체가 빛을 비출 수가 없는데 태양빛을 반사를 하는 게 우리한테 오는 거라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빛을 보면 그게 태양빛이 반사되는 거라며요. 내가 뭐, 그런 거라며요. 왜? 내가 뭐, 직접 내가, 저도 이게 들은 소리고 공부, 그리고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자체가 뭘 비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 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도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러면 대강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했을 때 세상에서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세상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 영광의 빛을 비춘다,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죠. 세상 영광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한 번도 세상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꼭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도망을 해버리십니다. 왜? 그런 것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죄의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산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세상 영광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 여러분이 바로 죄, 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 죄와 싸운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잘못된, 제가 뭐 여러 번,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내용이 다 이게 복습이라고. 근데 이걸 한마디 또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뭐 또, 또 했던 소리 그렇게 되지만, 뭐 어떡해요. 근데, 사도 바울, 난그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예? 되풀이 말하는 거를 내가 미워하지, 아니, 저 미워래. 미안하게 생각 안 한다고. 저도 그래요. 계속 또 했던 소리, 또 해도 맨날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식으로 모든 그, 이 영광을 비춘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순종하여 정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고 뭐가 없으시고 뭐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이루어서 주면 하나님이 와, 너 그거 참 기특하다. 나 그거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엄청난 거를 이뤘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이것도 하려고 생각만 해도 되시는 거예요. 뭐 할 필요도 없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참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뭐, 뭔가를 자기가 잃어갖고 바치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뭐, 여러분이 안 해주시면 그냥 큰일 나는, 뭐, 안달하시는 그런 분 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제사 그러면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근데 그거보다도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저런 초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는 거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그 세상적인 걸로 어떻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잘 드러내신 분인데 그의 삶은 저 죄와 싸우고 이기는, 그 순종하는 그런 삶이지 세상에서 뭘 이루신. 근데 참 너무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식으로 이룬 게. 제자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셨어요. 나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예수님 수준에 왜 제자들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세상 선생이 그 실력이 있는 선생이면 3년을 가르치면 굉장히 괜찮은 제자가 나와요. 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12명 제자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갖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거 하는 짓들 봐요, 이 제자들. 진짜 뭘 이루셨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우리는 저절로 세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빛을 비친다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이런 소리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절로, 그럼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뭐, 좋은 학교 가는 걸로, 돈 많이 버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근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그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그 방법으로 사는 그 자체를 미워하라,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그 자기 잘난만, 그 이생의 자랑. 이걸로 다 움직이는 게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성공을 하고 싶냐? 아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갖고 싶고. 예, 그러나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린다는 말을 이 땅덩어리를 버린다. 그래갖고 뭐 폴루션이나 뭐나 그냥 맘대로 뿜어대고 그냥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버린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세상 방법, 그 세상에 사는 그런 거를 버린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 천국의 그 현실, 즉 이 세상에서 구원된 현실을 이제 증거하는, 즉 순종하고 사는 삶을 이제 원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어두움, 죄에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성전 안에 있던 등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등대의 상징입니다. 이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제사장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꺼지진 않지만, 그러나 내 삶 자체가 그 비추는 그것을 그만두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빛이면 사탄은 어두움과 거짓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사탄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자는 거짓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것도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꾸 세상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라 갖고 자꾸 이 도덕, 왜 세상은 다 도덕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자면 그가 최고로 거짓말쟁이죠. 왜? 하나님은 가짜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도덕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돼버려요. 도덕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고약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아주 착하게 살 수 있죠, 그 사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과 저는 도덕적으로는 좀 구린데, 그래도 진리를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래서 세상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100배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 하면,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너무 시시해져 버립니다. 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이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수룹바벨, 이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 에스라 2장 2절. 에스라 2장 2절.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그 스스로 수룹바벨이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있다가 이 펄시안 왕이, 이제 펄시안 엠파이어가 그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룹이 세 개입니다. 그죠? 세 그룹으로 돌아오는데 그 세 그룹의 지도자들 이름이 수룹바벨, 그다음에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래서 수룹바벨은 왕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전은 누가 져야 돼요? 왕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누가 져요?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세요. 그 왕으로서 이제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그것이 배경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산 시온이 세워지는 것으로도 또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즉이 세상이 산인데, 그래서 이 아마겟돈 산이라 그러면은 중요합니다. 아마겟돈 할때이 아자가 할마겟돈입니다. 할. 그러면 저희 뭐야? 여기는 저희 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서 히브리어 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산이란 뜻이잖아요. 산. 산. 마게돈 해서 모이는 산. 그래서 하나님의 모이는 산은 시내산이죠. 아니, 시내산이래. 시온산. 시내산이래.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시온산. 그런데 사탄도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 흉내도 내잖아요. 그래갖고 참 재밌어요. 이 사탄 하는 짓이. 흉내를 내갖고, 거짓 선지자, 그죠? 그 짐승 둘에다가 자기 해갖고 이렇게 그, 이 적그리스도 해갖고 이렇게 지네도 삼위일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도 아마겟돈이에요. 즉, 지네도 모이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느 산에 뭐 모여서 전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시온산으로 모으듯이 아, 이 세상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수룹바벨이 우선 그 세상 산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항상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뭐하고 연결돼요? 이 세상을 멸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탄을 멸하는 하고 꼭 연관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산이 먼저 낮아진 수룹바벨 앞에서 너가 평지가 된다.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이것을 이제 세우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 세상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그 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것을 두 단계로 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이 두 단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을 와서 이루세요 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안 하시고 재림 때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림 때 벌써 세상이 망했는데 눈에 보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벌써 초림 때 천국이 세워졌는데 눈에 보이게 안 됐어요. 세상이 망하는 거나 천국이 세워진 게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건 재림 때예요. 그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안 보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벌써 망했는데도 망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만 판단을 하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서 지금 이 구약서부터 이렇게 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그거를 눈에 보이게 먼저 성취를 확한 번에 해버렸으면, 그러면 사실 뭐 믿음도 필요 없죠. 보이는데 뭐안 믿는 건또 뭐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삶을 저희가 사는지. 그러나 이제 이런 구원을 지금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산을 무너뜨리고 시온산을 세우는 걸로도 표현하고, 아까 전쟁으로도 표현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 이제 그 어두움을 빛을 비춰서 그 어두움이 이제 드러나는, 그래하여 빛이 쫙 비춰지는,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두움 안에 있었죠. 하나님 정죄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재밌죠?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려면 그러면 자기의 그 더러움을 고백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그 더러움을 인정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나오면서 인정을 하고 나오잖아요. 난 더러운 죄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점점 이 세상이 저희가 화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이 세상이 점점 이제 악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굉장히 괴롭힐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분 빼놓고 화요일날 없었으니까 한마디만 빨리 하면요. 이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어땠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다, 삼위일체 뭐 이런 거를 믿는다 했을 때는 이 세상이 참 바보들이네. 뭐그 따위를 믿어.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들도 기독교인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저놈들 악하다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좀 바보 같다. 뭐 저런 걸 믿냐. 쪼다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슈가 뭐였냐 하면은 쭉 이슈가 오다가 얼마 전에는 이슈가 뭐예요? 낙태수술. 우리는 반대하죠. 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 해서 그것까지도 봐주면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슈가 뭐예요? 이제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와서는 이제 이게 인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어떤 걸 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가 인권 문제, 즉 흑인들이 그 인권 운동을 할때 흑인을 반대했으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이. 지금 동성연애는 그 수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거는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눈에 이제 도덕적으로도 저놈들은 악한 놈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요? 2014년도에 그 유명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 참, 얼핏 들으면 뭐, Take me to the church. 그, 뭐,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했던 노랜데. 얼핏 들으면은, 뭐, 진짜, 뭐, 이게 기독교 노래 같기도 하고, 막, 왜, 교회 데려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섹스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듣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거예요. 이 교회가 옛날부터 우리들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말하는 죄에서 잉태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악한 걸로 났다고 가르치지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성적 욕구나 이런 거는 다 나쁜 게 아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성연애도 그렇고, 뭐, 모든 게다 내추럴한 건데, 그걸 교회가 반대를 하고 있다. 내추럴하게 사랑하는 건데, 정말 뜨겁게 남을 사랑하는 건데, 왜 정말 내추럴해서 사랑하는 거를 왜 나쁜 거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악한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게 어두운 삶에 이제 서 살다가 볼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빛에 나오는 것을 그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나쁜 이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아담과 이브도 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가 어두우니까.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빛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말 좋은 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오히려 보여주러 빛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순종하는 삶, 즉 빛을 비추는 삶을 삶으로 그 빛을 비추는 것으로 다른 빛들을 모으는 겁니다. 즉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읍니다. 예수님께서 모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다 빛이 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 우리 한번 같이 가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거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보통 세상식으로 푸는 건 뭐예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로 풀어지죠.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다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다 종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한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풀어지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면 착한 행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뭘 잘못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착한 행실로 봤어요? 안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봤어요. 예수님을 착한 행실로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면서도 요즘 와갖고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식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내가 어느 날딱 와갖고,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죠, 그죠? 어느 정도로 정말 나쁜 사람이면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도 착한 사람으로 친다고 해서 갖고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지금? 세상은 거짓이에요. 지네가 솔직하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아니, 사기치는 것도 정도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에이, 완전히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지가. 그러나 분명히 지금 순종하여 빛으로 빛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풀 때, 이때까지 배운 모든 진리를 다 합쳐갖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와,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야? 우리가 착한 일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거예요? 이 빛을 비춤으로 빛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기름이 한단 말이에요. 즉, 빛을 비추는 거는 기름이 빛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성령님이. 출애굽기도 그렇죠. 애굽을 누가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구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예표 수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재밌죠? 이 애굽 군대하고 싸울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해요? 뭐 어느 정도로 나가서 싸워요? 그 싸우는 것도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면 이겨. 근데 힘이 들어갖고 손이 내려가면 져. 이게 무슨, 뭐 하느냐, 이게. 올리면은 이겨. 내리면 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홍해 건널 때도 이 애굽 군대가 다 죽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게 뭐예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제 보란 말입니다.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스가랴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되면 뭐냐 하면요. 먼저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세례부터 받으시는데, 그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시죠.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도, 즉,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 메시아,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전에, 뭐부터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현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아, 교회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교회가 지금 뭐 성공적이다. 이런 것도요. 이게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저희 교회는 지금 망하는 교회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수준에서 얘기하면 그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수준에서는 지금 이렇게 함부로 뭐 겉에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예. 즉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이 뭐야 자손들도 항상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예.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본 이상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상, 홍마를 타시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죠.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하고. 두 번째 이상에서 청량주를 잡으신 분이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세 번째 이상 여호수아 통해 교회를 대표하는데 3장 5절에 그 곁에 섰는데 누가요? 변호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곁에 서 있죠. 그분께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즉 계속해서 지금 이상마다 보여지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입니다. 모든 역사가 지금 결국은 이걸 이루는 거죠. 즉 천국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이제 이 순금 등대 이상을 통해서 수룹바벨을 통해 이 회복하는 일에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이제 성령님이 같이 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 9절을 오늘 보는 있는 스가랴 4장 9절을 보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 마치는데 그걸로 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즉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그걸 어디서 우리가 완전하게 배울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부음을 받으시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성령의 부음을 받으신 이분이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등대, 기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순금 등대는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성령님과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말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의 청사진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 왜?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즉, 참 등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등대로 나오죠. 그리고 이 기름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 이 모든 것의 청사진입니다. 이 등대가 빛을 빛내는 것도 예수님이 모델이고,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 교회론, 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다 어디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예수님의 그 현실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한테 답이 다 있는 거죠. 교회가 등대로서 빛을 비춥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비추시는 것을 그 현실에 교회가 참여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등대를 세우시고 만드십니다. 그 현실이 구약 수룹바벨을 통해 예표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교회, 이 등대를 만드시는데, 그 등대 자체가 그 만드시는 일에 참여됩니다. 또 이렇게 이 등대, 교회를 비추시는데, 그 등대 자체가 그 비추는 일에 또 참여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는 등대를 만드시는데 또 등대 우리들을 또 사용하시고.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되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것에 감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뭐 지가 엄청난 것을 잃어갖고 하나님한테 뭐 바치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드러나고 뭐 자기가 대단하고 뭐 이런 걸로 자꾸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나올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서부터 해갖고. 이게 감사할,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말 감사할 내용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정말 내놓으려고 할 만한 인간이 몇명 있어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정말 대가면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여러분이 이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고 기쁜 일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성령의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들이 많았죠.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즉 성령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렇게 나고, 여기 보면은 구약의 그 이사야에서 지금 성령님이 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거에 대해서, 즉그 메시아에 꼭 성령님하고 연결되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분, 이 메시아가 참 등대입니다. 참 하나님의 참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죠. 이분 안에서 우리 교회, 참 이스라엘, 우리도 등대가 되고 빛이 되죠.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값어치를 내가 나타낼 수 있다는 이 현실. 즉,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계시고 어느 정도로 엄청난 분이신가. 능력과 힘과 지혜에 있어서 이게 엄청나신 분이라는 게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이 그저 마스터피스라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을 뭐 나는 아무리 뭐 피카소 같은 그림을 봐도 뭐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뭐 바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 눈에는 값어치 있게 안 보여요. 어쨌든 값어치가 있대요. 근데 어떤 거는 정말 피카소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건 보면 아, 참잘 그렸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린 사람의 능력과 솜씨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그림 자체가 멋있다는 것도 되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그린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렸냐? 이거를 사실 더잘 그려놔도 이름이 없으면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려놔야 뭐좀 후자도 뭐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지. 세상은 이게 공평하지가 않고 이게 엉망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컨셉을 우리가 잡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 다시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엄청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로 엄청난 작품이 됐단 말입니다. 아니, 벌써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작품의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이 절 봐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보입니까, 지금? 근데 정말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좀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현실을. 여러분,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질 거예요. 이건 그냥 장난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이게. 너무 멋있는 인간이 된거 아니에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힘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midlife crisis 이게 뭐예요, 한국말로? 중년? 중년? 중년의 위기. 예, 이게 뭐예요? 요즘은 더 빨리 오나 봐요. 그죠? 우리 보통 50살, 제가 이제 그런데. 중년의 위기가 이 나이에 옵니다. 왜? 바로 이 값어치 문제예요. 내가 뭘 하고 살아? 지금 어느 정도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잖아.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희망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니까는 뭔가 한게 없으면 뭐 앞으로 뭐할것 같은 소망이 이제 없어지죠. 끝이에요, 이제. 이대로 간 거예요, 이대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전부 이 얘기예요, 지금. 나의 삶의 값어치. 내가 정말 뜻있게 살았나? 뭘 했나? 뭘 잃었나? 그러니까 다시 뭐 젊어지고 싶고, 뭐 다시 뭐 좀, 뭔가 좀 자기가 나도 살아있다. 나도 숨 쉬고 있다는 걸좀 느껴보자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위기가 와갖고 뭐더 젊은 여자도 찾아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데고 해보면 뭐해 또. 결국은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늙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그 솜씨, 그 능력, 그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내 값어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멋있기 때문에 그 그림,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그림도 대단한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딱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잡지 못하면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항상 위기예요. 죽기 전까지 위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위기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값어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눈으로 안 보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겠는가. 그리고 눈으로 안 보이고 세상에서도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수준에서 지금 얘기가 되니까 이게 참 아주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죠? 그러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문제는 세상식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까지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여기 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뭐잘 돼야 뭐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얘기해요, 교회에서. 누구는 참 많이 순종하네. 아니면은 뭐 누가 어떤 학교 들어갔니, 뭐 어떤 놈이 무슨 잡을 가졌느니, 돈을 얼마나 벌었느니, 큰 집을 샀느니, 뭐 이런 걸로 막 재밌어 갖고 얘기가 되는 거지. 참쟤 순종 잘하고 크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고요. 그리고 그 영광 드러내는 게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고 엄청난 수준인가를 여러분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추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제 안에 지금 오셔서 그 엄청난 빛을 지금 어떻게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 안에 살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내가 등대란 말입니다. 어두움을 비치는 등대가 돼갖고 지금 비추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현실을 꼭 잡으세요.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등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빛이 비춰라 한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로 엄청난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세요. 이 등대를 보시고, 이 등대가 된 여러분을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예, 뭐,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그리고, 괜찮네. 이게 그, 어느 넘으면은 CD 하나에 안 들어가. 그래서 그 전에 끝내야 돼.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질문 있으면 또 받을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영원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등대가 불이 켜지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저희의 이 구원 역사의 사건임을 또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임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그 능력과 힘으로 불이 켜진 저희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대이고, 빛을 비추는 등대임을, 기쁘게 비추는 등대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